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10월 23일 수요일 빌립과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 43에서 46절을 읽어보라. 빌립의 증언은 예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이미 어떠한 것을 나타냈는가. 베드로,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벳세다 출신이었던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했다.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다. 빌립은 그분을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분으로 소개하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덧붙였다. 그러나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을 때 나다나엘은 거부감을 나타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변방에서 결코 왕이 나올 리가 없을 것이었다. 편견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만든다. 빌립은 아마도 이런 편견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은 고상한 철학적, 신학적 논증이 아니라 자신이 진리를 직접 경험하도록 초대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단순하게 말했다. 와서 보라. 나다나엘은 그대로 따랐다. 그는 가서 보았다. 요한복음 1장 47에서 51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확신시키셨는가?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46절의 빌립의 초청에 대해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는 생략되어 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가서 보았다는 것이다. 자신의 편견보다 빌립에 대한 신뢰와 우정이 더 강했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은 변화될 것이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시며 그를 선대하셨다. 이것은 나다나엘이 예수께 대해 했던 말과 큰 대조를 이룬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놀랐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므로 나다나엘을 한마디로 설득하신다. 예수님은 신성한 통찰력으로 나다나엘이 그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며 진리를 찾고 있는 것을 보셨다. 이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랍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높여 칭하는 고백을 한다. 예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신다는 사소해 보이는 사실이 어떻게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지 주목해보라. 교훈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소개에 거부감을 가졌지만 빌립의 초대를 따라 예수를 직접 만남으로 그분이 자신을 아시는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였다. 묵상. 빌립에 대한 신뢰와 우정이 나다나엘이 가진 편견보다 더 강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용. 어떻게 하면 빌립과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신뢰와 우정을 나눌 수 있을지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불신자가 성실한 교사로. 어린아이 같은 나다나엘의 믿음은 빌립의 불신과는 좋은 대조가 되었다. 그는 열렬한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붙들었다. 그러나 빌립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이었으며 하늘의 교사 그리스도는 빌립의 불신과 우둔함을 인내하셨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빌립은 하늘의 명령을 좇아 교사가 되었다.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 알았고 듣는 자들에게 자각을 주는 확신을 가지고 가르쳤다. 시대의 소망 293. 빌립처럼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 함께 하시고 교회에 함께 하셔서 누구에게든지 와서 보라라고 권할 수 있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맞습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갑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 드린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가장 높고 위대한 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참으로 경건하고 신령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교회 헌장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헌신을 표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헌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들의 재물을 드리는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며 각종 헌금을 드림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우리들의 헌신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각종 봉사를 통하여 우리들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매일의 생애에서 감사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만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아찔했던 순간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바로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러한 감사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을 통해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 수없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들이 찾을 수 있는 각종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고 씩씩한 자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스러운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려 하면 한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는 사람들도 보면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지요. 춥고 배고프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지하 음침한 감옥입니다.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는 비명과 심소리뿐입니다. 그런 지하 감옥을 로마의 군병들이 첩첩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는 착고를 채워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느 누가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듣고 감옥을 지키던 병사들도 죄수들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음침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교회에 나가는 일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막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 가서 사막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정말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이 펼쳐졌습니다. 네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막이었는데요. 안내자의 말에 따르면 1년에 비가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인장을 비롯한 몇몇 식물 외에는 어떤 식물도 동물도 살아남지 못하는 곳입니다. 사막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 왜 비가 오지 않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올라가는 것이 없으니 내려오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막 지역은 바짝 메말라 있어서 하늘로 올라갈 수증기가 없습니다. 1년 내내 바싹 마른 땅에서는 뜨거운 열기만 훅훅 올라옵니다. 우리 일행들이 잠깐 쉬기 위하여 사막에 내렸을 때 자동차의 문이 내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오는데 숨이 금방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없으니 내려오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려드리는 것이 없으면 내려올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종 예배와 감사의 조건들을 끊임없이 하늘로 올려보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삶에서 말씀을 통하여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신령한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중요한 예배를 아주 값어치 없이 드린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10장 1절로 6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리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 명대로 그들이 옷을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 가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심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소를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성소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지명하셨는데 그들은 바로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첫 대제사장으로 모세형인 아론을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선택된 아론은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일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입는 옷도 보통 다른 제사장과 달랐습니다. 보통의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옷 위에 통으로 짠 푸른색 의복을 더 입었습니다. 옷자락에는 금방울이 달리고 청색, 자색, 홍색지로 성류에서 온 옷을 입었습니다. 그 외에는 에봇이라는 짧은 옷을 입었는데 그 에봇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린 견대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견대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 두 개를 달았는데 우림과 툼밈이라 불리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석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구하는 의견을 제안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보석이 빛을 발하면 하나님께서 동의하신다는 뜻이고 왼쪽에 있는 보석에 구름이 둘러싸이면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거룩한 옷을 처음 입은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너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호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의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용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레위기 8장 13절에도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렇게 해서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네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은 제사장으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있는 성소와 제단에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셋째는 백성을 위하여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성소에서 예배 봉사를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이보다 더 거룩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아론의 가정이야말로 복중의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아버진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넷은 모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룩한 목사의 부르심을 입은 목사들에게 안수식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1993년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다른 목사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수를 받았습니다. 연합회장님께서 대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목회 부장님의 안수 명령은 참으로 엄숙하고 숙연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기침 소리 하나 낼 수 없는 엄숙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장면은 얼마나 엄숙하고 장엄했겠습니까? 이 예식은 자그마치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날마다 특별한 의식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일간의 예식들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드디어 제사장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론은 자기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찾아오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과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증거로 제단에 드려진 제물을 불로서 태우셨습니다.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불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본 백성들은 열렬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두 다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이어지고 백성들은 행복했습니다. 모처럼 기쁨의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얼마 있지 아니하여 갑작스럽고 무서운 재앙이 아론의 가정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아마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성소에서 언제나처럼 평화롭게 봉사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엄숙한 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찬양과 기도가 엄숙하고도 평화롭게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호는 성소에서 각각 자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성경에 보면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해야될 불은 하나님이 친히 점호하시고 예배를 위해 사용하도록 정하신 불만을 사용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하고 거룩한 불 대신에 그들은 일반 보통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본 앞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일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불로 태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우가 누구입니까? 나답과 아비우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높이셔서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불로 타 죽은 것입니다. 아들들이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바라본 아버지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지도자가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지어 모세는 아론과 나머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아버지 아론에게 울지 말하는 것입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형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도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옷도 찢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어떤 교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큰 지도자일수록 하나님은 더욱 엄숙하게 죄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답과 아비호는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책임도 더욱 중한 것입니다. 그들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되거나 대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치명적인 기만입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특별한 특권을 갖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어진 큰 빛과 책임, 특권은 그에 상응하는 미덕과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축복이나 특권에 취하여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나답과 아비의 모습을 통하여 더욱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경배하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서워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두려운 마음으로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배울 경우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신실하게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60쪽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호는 유년 시절에 자제하는 습관에 대하여 훈련을 받지 않았다. 아버지의 우유부단한 기질과 정의에 대한 확고부동함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그의 자녀들의 훈련을 등한히 하게 했다.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성향대로 하도록 방임되었다. 오랫동안 자라온 방종의 습관이 그들을 굳게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받은 가장 신성한 직무까지도 그들의 방종을 깨뜨릴 힘이 없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요구를 엄격히 순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자기 아들들에 대한 아론의 잘못된 관응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이런 행동의 시작은 잘못된 어린 시절의 교육에서 출발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아버지인 아론에게서 출발했습니다. 아버지 아론은 너무도 우유부단했습니다. 그저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아론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아들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신성한 예배를 등한히 드리다가 불에 다 죽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릴 때 다른 물을 함부로 써도 된다고 모세나 아론이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엄숙하게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소의 도구 하나하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까지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의식을 대충대충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가르쳤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답과 아비오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유년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냐는 데서 출발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신명기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시대의 소망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69쪽에 보면 아주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신실한 사람들은 청소년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주께서는 아이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특히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하여 가르치라고 명하셨다. 찬미와 기도, 성경의 교훈들은 지성이 뜨이기 시작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적응되도록 해야 할 것이었다.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인 것과 또한 그들이 율법의 원칙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했다. 가르치는 일은 주로 구두로 하였으나 청소년들은 또한 히브리 저술들을 읽는 법을 배웠고 양피리 두루마리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아기 예수, 어린 예수를 교육한 마리아의 모습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소망 69쪽 아이 예수는 회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최초의 인간 교사였다. 그는 어머니의 입술과 선지자들의 두루마리에서부터 하늘 사물에 대하여 배우셨다. 그가 지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이제는 그의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배우셨다.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배우셨다. 모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44쪽 유랑민이요 노예인 한 히브리 여인이 끼친 가마의 결과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는가. 장래의 모세의 전생에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가 성취한 위대한 사명이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해준다. 이것에 맞먹을 수 있는 다른 일은 없다. 자녀들의 운명의 상당한 부분이 어머니의 손에 달려있다. 어머니는 마음과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 세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는 선악간에 싹이 돋고 열매를 맺을 종자를 심고 있다. 어머니는 화폭의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거나 대리석의 것을 조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하는 것이다. 마리아, 예수님을 그의 무릎에서 교육했습니다. 유랑민이여 노예였던 한 히브리 여인 요게벳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모들, 어머니의 교육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키웁니다. 마리아가 무릎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성장시켰습니다. 히브리 노예 요게벳은 무릎에서 모세를 그렇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답과 아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이 순간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갑절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런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경고와 책망. 그 며느리는 자기보다도 경험이 없고 경건치도 않은 어린 남자에게 자기 뜻을 굽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녀는 그녀의 결혼이 그녀의 개별성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상적 요구보다 더 높은 것을 그녀에게 요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그녀를 사셨다. 그녀는 그녀의 것이 아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그녀의 확신과 양심을 거만하고 전제적인 남자에게 굴복시키고 있다. 그 남자는 그의 사단적 위험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여 이 가련하고 겁많은 영혼을 위협하게 될 때마다 사단에 의해 충동질을 당한다. 그녀는 너무 많이 요동하였기 때문에 그녀의 신경계통은 쇠약해졌다. 그녀는 참혹하게 되어버렸다. 그녀가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어 하나님께 제대로 봉사할 수 없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다. 그녀는 마귀에게 속아서 결혼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최선을 다해야 하며 남편을 정성껏 내조하고 그녀가 양심을 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반역한 대로 방치되면 그는 이 세상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의 기질을 가진 주제넘는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녀가 집회에 참석할 권리를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그녀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그분은 메마른 광야에서 시원한 바위 그늘처럼 되실 것이다. 믿음을 갖기만 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힘주시고 복주실 것이다. 그녀의 세 자녀 모두 진리와 하나님의 영의 영향에 감동되기 쉽다. 안식일을 지키는 다른 자녀들처럼 좋은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주의 군대에 등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같은 곳에서 어린 소녀를 보게 되었는데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고 흑암 가운데 쌓여 있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녀는 얼마 동안 잘 지냈다. 그녀를 방해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거슬러 올라가서 환경의 변화가 그 요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소년과 사귀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 대한 애착과 희희낙낙함과 환희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의하였더라면 원수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은 우리 주위 도처에 널려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 필요는 없는 것이다. 진리는 가장 가치가 있다. 그 영향력은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키며 세련되게 하며 정결케 하며 불멸과 하나님의 보좌로 지켜올리는 경향이 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리스도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얻을 것인가? 사단은 불쌍한 인생들 앞에 세상을 가장 현란하고 매혹적인 것으로 제시한다.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번쩍거리는 것들은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만큼이나 지속되는 생명을 가려버린다. 슬픔과 비애, 고통과 죽음을 모르는 삶은 죄악의 짧은 생애 때문에 희생된다.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돌아서는 모든 사람들은 잠시 동안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을 선택한 모세와 함께 그리스도를 인해 당하는 모욕을 세상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 충성된 모세와 함께 시들지 않는 불멸의 면류관과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받게 된다. 이 소녀의 어머니는 여러 번 진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결정을 미룸으로 그 감동을 잃어버렸다. 그녀는 품성의 결단이 부족하고 너무 우유부단하며 불신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녀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결단과 강인함, 목적의 뚜렷함을 함양해야 한다. 그녀는 우유부단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녀가 이 점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사단의 덫에 쉽게 걸려들어 포로가 될 것이다. 그녀는 극복하는 일에 있어서 견딤과 단호함을 소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정복당할 것이고 영혼은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구원의 사업은 어린아이들의 장난이 아니며 멋대로 잡았다가 기분 내키는 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으려면 요지부동한 목적과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헤나는 열대성 관목인 로소니아 이너미스라는 학명의 식물과 그 나뭇잎을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그 잎을 말려 만든 분말 제품을 이르는 말입니다. 영어 표기법으로는 헤나, 인도어로는 맨디이며 인도를 비롯한 열대 지방에서 자생합니다. 헤나 잎은 수천 년 전부터 헤어 염색, 헤어 트리트먼트, 바디 페인팅, 네일 케어 등 미용과 약재로 썼고 꽃은 향수의 원료로 때로는 치료를 목적으로 왕실과 귀족과 같은 상류층에서 널리 애용되어 왔습니다. 그 예로 고대 이집트 왕의 미라에서도 헤나가 발견되었으며 중세 여러 그림들에서는 시바의 여왕이 헤나로 치장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으며 클레오파트라도 헤나 매니아로 유명합니다. 이집트에서는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온 몸에 칠하기도 했고 오늘날에도 수단, 이디오피아 일대에 이러한 풍습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시아와 아랍, 이란, 터키에서는 오래전부터 잔칫날 피부에 그림을 그려넣거나 머리를 염색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의 피부에 그림을 그려넣는 것으로 유명한데 거의 몸 전체에 헤나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넣기도 합니다. 터키에서는 헤나가 아군으로부터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 전날에 헤나의 밤이라고 해서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이 모여 손바닥을 헤나로 염색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며 시간을 보냅니다. 멀리 진동하듯 피는 헤나의 꽃향기는 장미향 또는 프리지어의 꽃향기처럼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노년의 남성들이 수염을 주황색으로 염색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현대에서 헤나라고 하면 염색의 개념보다는 타투 문양의 개념이 더 크기 때문에 헤나 스티커를 붙이거나 지속성 좋은 아이라이너를 이용해 그리는 등 일시적인 헤나 문신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랍 문화제 등 중동 아랍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들에서 헤나 체험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에 헤나 염료로 그림을 그려 넣으면 문신과는 달리 일정 기간 동안만 유지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지울 수 없는 문신에 비해 접근이 쉬운 편입니다. 중동지방에서는 헤나만 그리는 장인들도 많기 때문에 여행을 가도 쉽게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문신이 지워지는 이유는 시술법의 차이 때문입니다. 문신이 피부 아래에 물감을 흘려넣는 반면 헤나는 피부의 가장 바깥쪽의 표피층을 염색합니다. 표피층은 얼마쯤 시간이 지나면 벗겨지고 새로 형성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히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얇게 그렸다면 3일에서 5일, 짙게 그렸다 해도 일주일에서 열흘 잘 해야 2주쯤 가는 것이 보통이며 체질과 몸을 씻는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해도 3주 이상은 온전한 채로 보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신 형태를 보존할 수 없을 뿐 피부가 착색되어 지워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헤나 문신을 오래 할수록 피부 착색으로 다른 피부톤과 달라지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다면 스티커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급하게 지워야 한다면 충분히 물과 접촉을 자주 하고 알코올 솜을 장시간 붙였다 떼거나 혹은 여러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비누와 클렌징 폼, 알코올 손 세정제, 클렌징 오일 등을 사용하되 과하게 적용하면 피부 트러블을 야기하며 완전히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때수건으로 세게 문지르면 지워진다는 낭설이 있지만 실제로는 피부 겉층이 벗겨지면서 긁어 나오는 수준이므로 트러블이나 혹은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헤나의 종류로는 식물에서 추출한 밝은 갈색을 띠는 천연 헤나가 있고 이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염색제들도 있습니다. 갈색이 아닌 검정색이나 여러 색을 띠는 것들은 블랙 헤나 또는 칼라 헤나로 부르는데 인공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인공 헤나는 성분이 피부에 침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연 성분이라도 피부에 착색되므로 헤나는 말끔히 지워진다는 상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인공 헤나는 피부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술 전에 반드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헤나로 인해 흑색증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실리곤 합니다. 흑색증의 발병은 사실이고 일부 헤나가 이와 관련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연 헤나는 일반 염색약보다 부작용이 훨씬 적으며 몇몇 제품에서만 지속적으로 흑피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특정 회사에서 단가를 낮추는 등의 목적으로 제품에 파라페닐렌, 다이아민 등의 화학물질을 섞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헤나가 오랜 시간 동안 널리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의학적인 신비한 효능과 더불어 지혜와 풍요, 행운, 건강, 보호, 예방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소니아는 헤나의 주요 성분으로 모발의 단백질 케라틴과 잘 결합하여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고 윤기 있게 가꿉니다. 또한 항균, 살균 작용으로 두피를 건강하게 하고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상처난 부위와 궤양, 감기, 기관지염, 요통, 안과질환, 편두통, 옴, 부스럼, 간장질환, 비장장애, 탈모, 황달 등의 약재로 쓰입니다. 가정에서도 천연헤나 염색은 얼마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진한 커피물에 헤나 가루와 계란 노른자, 약간의 소금과 올리브유를 넣고 잘 숙성하도록 상온에 몇 시간 놓아둡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한 질게 잘 섞인 염색제를 흰머리가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발라주고 2시간 정도 후에 씻어내면 됩니다. 헤나 가루로만 염색하면 주황빛이 강하지만 커피물을 사용하면 갈색빛이 더해져 자연스럽고 예쁜 머리색이 나옵니다. 다만 머리색이 갈색을 띠기에 피부 색깔과 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머리를 덮는 시기가 되면 보통 두 달에 세 번 정도는 염색을 해주어야 같은 머리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화학 제품을 쓰기보다는 천연의 방법으로 염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고 안전하기도 합니다. 헤나를 식물로 키우는 분들도 있는데 헤나는 파키스탄과 인도, 네팔 등 기온이 높은 열대성 기후에서 잘 자라기에 온대기후의 사계절 기온차가 뚜렷한 곳에서는 키우기가 까다롭습니다. 발아 온도는 25도 이상의 기온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은 겉흙이 마를 때 새끼 손가락을 찔러보아 촉촉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화분 밑으로 흘러내리도록 충분하게 줍니다. 꽃은 6월에서 7월에 피기 시작하며 낮보다 밤에 더 많은 향기를 내뿜습니다. 성경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속적인 때로 얼룩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헤나가 늙고 힘없는 머릿결에 멋진 빛깔과 건강을 불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강하게 물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울 때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